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뗀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 있다가 보니까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는 한 30명, 40명 정도 모이는 진짜 가난하고 초라한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선교학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온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반대했어요. 목사님도 자주 굶는 판에 선교학생들을 모아놓고 굶겨 죽일 작정이냐. 선교학교 참 좋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성도들이 좀 많이 늘면 그때 선교학교를 하자. 근데 이제 목사님은 아니다, 나는 지금 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선교학교를 시작할 무렵에 목사님도 자주 굶으셨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학생들이 몇 명 안 되는데도 그 학생들에게 양식을 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쌀 한 대를 팔면 여섯 명이 두 끼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부르게 못 먹는 거죠. 여섯 명이 두 끼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쌀 한 대를 팔면 두 끼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선교학생들에게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 굶고, 그리고 어디 이제 신방 가거나 전도 성경 공부 다닐 때는 걸어 다닐 때가 많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진짜 그때 걸어 다니고 굶고, 저는 그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본 적이 하루도 없었어요. 굽는 판에 따뜻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항상 이제 옷 깔고 이제 이불 덮고 그렇게 이제 잠을 잤지 불뗀 방에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참을 만한데 뭐 에어컨 빵빵하게 틀지 겨울에 참을 만한데 뭐 히터 막 틀고 집에보다도 교회가 훨씬 따뜻하도록 해 주지 그리고 뭐 먹을 것도 많지 야 진짜 우리나라도 잘 살지만 교회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전도 여행을 가보면 아프리카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교회가. 한 번은 기니를 갔는데 기니 이름도 좀 생소한 나라죠. 기니를 갔는데 같이 갔던 형제님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팔뚝만한 새우를 사갖고 왔어요. 그것도 뭐 한국 돈으로 한 1,000원 한 마리에 1,000원 좀 주고 진짜 팔뚝만 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를 구워 놓으면 진짜 스테이크 먹는 것처럼 양이 많아요. 그걸 뭐 7마리인가 8마리를 이제 구워서 먹는데 그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싸지만 한국 사람들이 뭐 한 광주리 사와도 뭐 2만원 하면 뭐 떡을 치니까. 이야. 진짜 우리 잘 산다. 참 잘 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박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차 사준다 해가지고 웬만한 나라에는 지금 다 차가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을 보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축복과 역사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을 하시고 상상도 못할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덕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허드렛니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눈이 왔다.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일어나서 막 눈을 삐대기 전에 눈을 대충 치워야 돼요. 그래야 안 미끄러지고 또 밝기 전에 눈을 치워야 눈이 잘 쓸리고. 그래서 이제 눈을 치우는데 물론 모든 사역자들이 다 나가서 새벽에 눈을 치우지만 어떤 때는 좀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눈을 치우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허드렛니를 할 만한 젊은 사람의 나이 커트레인이 55살이에요. 55살 이하는 다 나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에는 그 야외 무대 앞에 의자를 세팅할 때 55살 이하의 사역자들은 다 나와서 이제 의자 세팅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젊은 사람 다 어디 갔냐? 젊은 사람 다 선교로 빠졌어요. 나이 든 사람은 뭐 어느 감각도 없고 배워도 잊어버리고 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는 해외 선교회 엄청나게 지원을 한 거예요. 뭐 물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외에다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해외에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과거 옛날에는 밥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차도 못 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도 타고 아프리카에도 차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의 젊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젊은 사역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아예 상상이 안 되는데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이 성경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지루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고멜이라는 장녀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름을 그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놓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내가 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면 호세아서 1장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요. 같은 공식이라.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게 뭐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게 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도시는 아주 넓은 평원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 아합의 궁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살던 궁전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야,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나물밭을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사드리려고 하는데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팔려고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팔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기업을 팔 수 없다. 그래서 안 판다 그랬더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술술을 써서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왕이여 그 어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합디다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들었습니다. 그 옆에 나도 들었습니다 하니까 두세 증인이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그걸 취해서 나물밭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의 행실이 그 이세벨 아합의 왕후 이세벨의 행실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사악한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 이세벨이 아합의 마음을 싹 훔쳐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유도를 하고, 왕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 그리고 그 선지자들하고 막 싸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횡포와 그 이세벨의 핍박에 막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이세벨의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느냐 하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선지자가 보이는 쪽쪽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잔인한 왕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에게 가서 묻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었단 말입니다. 블레셋 바알세붑. 그러니까 세상 신에게 가서 그것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죽을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어머니 아버지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런지 병들어 죽었어요.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서 그 형제지간 중에서 왕을 세웠는데 여호람이에요. 결국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때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은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거나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쳐달라고 왔을 때 그때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냈던 왕이 이 왕이에요. 아,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 야,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와. 이렇게 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손금만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들에게 에워싸였을 때 양식이 핍절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애를 삶아서 먹을 정도로 진짜 비참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면 길이 열리거든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애를 삶아 먹을 정도로 이 성이 굶주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왕이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엘리사를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여호람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합이 이스라엘의 그 나봇에 피를 흘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그 아합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병들어 죽은 일, 그리고 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세상 신을 섬기면서 살던 그 아합의 아들 여로보함이 예후라는 신하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아람 사람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제 이 병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궁전에 가서 지내는데 그때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여호람 왕이 딱 보니까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네가 편안한 목적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예후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알고 아시아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 예후가 활을 쐈는데 이 여호람 왕의 심장을 그대로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활에 맞아가지고 이 여호람 왕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이 여호람 왕, 이 왕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예후가 명령을 해가지고 전부 다 목을 잘라가지고 죽이도록 하고 그 70명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왕궁 위에 그 2층에서 이세벨이 눈썹거리고 있었는데 예후가 밑에서 내 편에 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세벨을 거기서 던져버려라 해서 이세벨을 들고 밑으로 던져버렸는데 완전히 온몸이 깨져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내지도 않고 그 이세벨을 들판에 던져버렸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의 아들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그 아들 70명뿐만 아니라 여로보함을 죽이고 그래서 이 예후가 그 왕족이죠. 그 집안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예후에 의해서 그 아합 왕, 그리고 그 여호람 왕,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 이세벨,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흘린 피, 이가 예후가 한 짓이에요. 사실 잘한 거죠. 근데 예후가 했는데 이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하의 스토리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그러면은 아합, 여호람, 뭐 이세벨, 아합의 아들 70명이 흘린 피 이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후는 그 이스라엘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박살을 낸 피를 하나님이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복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오는 상태다. 너를 죽게 한, 너를 망하게 한 그 세력을 내가 가만 안 놔두고 그 세력을 내가 몰살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대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박살낸 이 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히 너처럼 박살낼 거다 했으니까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탕자인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 왕 같은 이세벨 같은 이런 더러운 여잔데 말하자면 탕자 같은 왕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때가 되니까 불쌍하게 맞이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이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어둡고 뭐 진짜 막 너무너무 신앙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신앙이 뭐 이래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맞았을지라도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렸을지라도 잠시예요. 잠시 조금 후에 내가 그 피를 갚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설사 징계를 내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못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조금 후에 다시 후회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는 말은 요람이 반역이로다 하고 도망갈 때 예후가 활을 쏴서 그 심장의 염통을 뚫어가지고 그 요람 왕을 죽게 했는데 그 활을 꺾어버린다는 거죠. 대구에 있을 때 링컨 학교를 하는데 링컨 학교 학생들 정말 말 안 듣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들어오면은 진짜 야생마 같아요. 3월 달에 입학을 해가지고 5월 달에 휴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며칠 휴가 갔다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11명이 복귀를 안 했어요. 집에 전화하니까 갔다 그러고 학교에는 도착을 안 한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11명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 중에 경찰이 있었어요. 진짜 경찰은 경찰이더라고. 어디에 있는지 그걸 대반 찾아내는 거예요. 얘들이 집에 안 들어왔다. 어디서 잠을 잤겠느냐. 뭐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서는 잠을 잘 수 없을 거다. 비싸니까. 얘들이 원룸 같은 것을 빌렸을 거다. 원룸이 어디에 많지? 광주 어느 동에 가면 원룸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쪽 싹 뒤져갖고 애를 찾았어요. 보니까 방을 두 개 얻어가지고 여학생 5명, 남학생 6명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우리 학교 가지 말고 여기서 알바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자. 그래 그놈들을 잡아가지고 학교로 다시 데리고 왔어요. 자, 그 정도면 수준을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또 연애를 하네. 그 맨날 같이 지내고 하다가 보니까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도 있지, 목사님들도 있지, 형제님들도 있지 하니까 막 그 눈이 많은데 연애를 표현을 못하니까 새벽 2시에 그 멧돼지 나오는 뒤에 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컨 애들 때문에 곳곳에다가 CCTV를 다 달아놨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라카룸에 그 자물쇠를 이렇게 채워놔도 그거를 막 드라이버로 탁 뿌개가지고 안에 돈 훔쳐가고 누가 훔쳐갔냐 그러면 안 나오고 그 나중에 결국 잡기는 잡는데 너무너무 애를 많이 먹이는 거예요. 아, 링컨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3년 지나고 나면 또 다 인간 되더라고요. 한 번은 해외에 집회를 갔다 왔더니 말을 안 듣는다 하면서 선생님들이 애를 때려가지고 허벅지를 시커멓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해외 갔다 왔는데 막 여학생들 또 목사님 너무해요 너무해요 막 때려가지고 우리가 막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하는데 진짜 허벅지가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사를 불렀어요. 학생들 이제 몇 명이 있는 데서 그 교사를 불러가지고 야, 애를 이래 때리면 안 돼. 애 때리는 게 쉬운 줄 알아. 애 이래 때리면 안 돼. 애를 이렇게 때리면은 때린 기억밖에 안 남아. 때리려면 사랑을 한 10시간 하고 한 1시간 때려야지 사랑이 남지. 그냥 매질만 하면은 아픔만 남고 매질하는 것만 남아. 이 애를 이래 때리면 안 돼. 너 몽둥이 갖고 와. 몽둥이를 갖고 왔는데 이걸로 때렸어? 해갖고 몽둥이를 내가 애 보는 앞에서 확 뿌개버렸단 말이에요. 그 애들을 때린 몽둥이를 내가 뿌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애들을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애를 때린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뿌겠으니까. 그리고 맞을 짓을 했지만 맞을 짓을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야 해서 이걸 확 뿌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엄청 점수를 받아 별 다섯 개 받았어요. 그때 엄청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확 뿌개버렸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화를 확 뿌개버린 거예요. 이건 예후의 활이에요. 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한 것을 후회한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화를 끊는다는 말은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게 암시해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얼른 읽으면은 뭐 매질했는데 그게 뭐 미워하는 거지 어떻게 사랑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호세아 1장은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그래, 얼른 읽어보면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 죄를 사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사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유다족 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래, 유다족 속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데, 이스라엘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사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0절에 보면은 안 그런 거예요.
자, 10절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래서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 죄를 사하시도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셔놓고 10절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고 이거 축복이잖아요. 축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하고 저주하고 꾸중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너는 내 백성이야. 그때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거고 너는 진정 내 백성이야.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나라가 오래 갔어요. 예? 죄인 중에 좀 착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보통이고 이스라엘은 아주 악하고. 근데 1, 2, 3번인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보십시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날이다. 이스라엘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날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유다나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이 죄가 더 커요. 아주 노골적으로 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스라엘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날이다. 야, 오늘 진짜 이스라엘 복받은 날이네. 과거의 그 행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덮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을 받으시는, 야, 진짜 오늘이 이스라엘의 날이다. 이 이스라엘의 날이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도 이런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한 번씩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보면 목사님이 자네들은 사역자가 아니야! 다 나가! 하고 꾸중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나가! 자네는 사역자가 아니야! 그래, 이제,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자네! 사역자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돼! 나가! 자네는 안 돼! 나가! 해서, 진짜 나가는 거예요. 딱 보따리 챙겨가지고, 진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나가! 들어와! 그럼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나가 하는 그 음성 뒤에 숨은 마음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아합의 집 이스라엘의 그 악한 행동을 그 피를 예후가 갚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예후가 갚은 피를 하나님이 또 예후한테 갚아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자,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저주를 하셔도 잠깐이라는 거지. 잠깐. 잠시 우리를 저주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걸 오히려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크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 1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해석을 한마디로 축약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 5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하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날이니라. 네, 이거하고 똑같은 스토리가 호세아 1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 삶 속에서 아이고 나 요즘 믿음도 없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리고 막 뭐 교회를 향해서 좀 거슬리고 막 이랬더만 하나님이 막 저주를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느라고 요즘 몸이 좀 아픈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셔서 몸이 아프다면 하나님은 잠시 여러분들을 징계하셔놓고 마음에서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후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시듯이 내가 학생들을 때린 몽둥이를 꺾어놓듯이 그 징계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 분노를 꺾으시고 그 다음에 두 배, 세 배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무슨 저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떤 형벌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설사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결코 저주가 없을 뿐더러 설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에게 몇 대 맞았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곱하기 10 해가지고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감사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설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 닫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 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어? 너 진짜 뺀질 교회 생활을 해놓고 이제 좀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형성된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잠시 어려움을 주었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그 어려움 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스라엘의 화를 꺾듯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도록 죄를 지은 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왕들의 그 악한 삶을 보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을 안 돌이키고 많은 선지자들이 마음을 돌이키라 해도 마음을 안 돌이킨 이스라엘 왕이나 유대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이방을 섬기면서 고생고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70년이라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을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다시는 영원히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다가 하나님은 큰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갚으신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배로 축복으로 갚으실 것이다. 갚으실 것이다. 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이놈 자식 확 패 죽여버려 그냥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의 나를 만드시기를 바라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날이듯이 우리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김동성의 날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 저주를 철회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날이다. 이스라엘의 날이다. 뭐 이스라엘이 잘난 게 있습니까? 한 개도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날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링컨 학생들 때린 그 몽둥이 부러지는 날, 그 몽둥이 부러뜨린 날, 야, 내가 너희들 허벅지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앞으로 다시는 내가 너희들 안 때릴 거야. 그리고 교사들한테 절대 이 학생들 앞으로 때리지 마라. 내 허락 없이 때리지 마라. 자,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목사님, 오늘 우리 영화 보여줘요. 그러면 내가, 보라 하겠어요? 안 보라 하겠어요? 네? 보라 하죠. 그날 내가 보라 하죠. 몽둥이 꺾어진 날인데 우리 영화 보여주세요. 그래, 오늘 영화 봐라. 그러면은 애들이 뭘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가 그 애들한테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날이라. 그게 이스라엘의 날이라. 그게 김동성의 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오늘밖에 2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은 24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은 내 날이다. 내 날이다. 뭐 생일이다 되나? 생일 하루밖에 안 되지만 이 김동성의 날, 내 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날이다. 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날이고 나를 모든 슬픔에서 회복시켜주는 날이고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날이다. 이스라엘의 날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 오늘은 내 날이다. 그 과거의 저주를 다 회복시켜주는 날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는 하루하루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내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 숙이고 시험 들고 있으면은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해봐요. 어린이날에 웬만하면은 아버지가 돈 써가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데려다 주고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막 아량을 베풀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어린이날 주패는 아버지 거의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어린이날인데 그래 오늘은 뭐 먹고 싶냐? 그래 어린이에 맞추어서 그래 먹자 해서 막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린이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린이 이래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날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날은 모든 포커스가 이스라엘에 맞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날이니까 김동성의 날인데 이날은 모든 포커스가 김동성에게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뭐 먹고 싶냐?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김동성 너 이야기해봐. 그러면은 내가 뭘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예수 안에서는 내 과거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날이다. 오히려 과거의 나를 저주하셨던 그 모든 저주를 후회하시고 화를 꺾으시는 날이다. 그리고 나를 몇 배로 더 사랑해 주시는 날이다. 이게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날 다 지나갔습니다. 10년 지나도 아직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날이 지금 유효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는데 구원의 날은 인간의 시계로 보면 그냥 하루지만은 하나님의 시계로 하루는 천년쯤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천년 동안 구원의 날을 누려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뒤로 물러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지난번에 11조 떼먹었더니 하나님이 막 나를 이래 간섭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모든 그 저주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실 때는 내가 다시는 너를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하셔놓고 나중에 그 자리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때 그 과거를 돌이키시고 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때라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 모습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날 안으로 집어넣으셨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안에 있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월드캠퍼를 한다. 그리고 장관 포럼을 한다. 총장 포럼을 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 브라질에서 올림픽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의 제일 초점이 뭐냐 하면은 육상이니까 그 번개처럼 빠른 볼터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도 빨라가지고 번개라고 했어요. 볼터를. 볼터가 오느냐 안 오느냐. 거기에 다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뭐 안 온다 안 온다 하다가 결국 볼터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대회 한 주간 전에 선수촌으로 들어가는데 대회 한 주간 전에 와서 선수촌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2주 전에 오는 거예요. 시차도 적응하고 컨디션도 적응하고 해야 되니까 한 주간 전에 선수촌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2주 전에 들어오니까 1주는 자비로 호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육상 자메이카 육상 그 선수단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한 주간 먼저 들어왔을 때 자비로 호텔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먼저 들어왔는가 그래요. 그래서 IYF하고 그 자메이카 육상 그 선수단하고 MOU를 체결한 상태라 IYF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대구공항으로 선수단들이 왔어요. 다 관심 없고 볼트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볼트. 근데 그 볼트를 위해서 차가 공항 앞에 세 대가 있었어요. 하나는 대구 시청에서 준비한 리무진, 또 하나는 육상선수권 그 유치위원회에서 준비한 리무진, 그 다음에 IYF에서 준비한 스타렉스. 세 대가 있었는데 볼트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IYF 스타렉스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가 전부 다 IYF 거기 볼트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랜드 호텔로 우리가 다 모셨어요. 자메이카 선수 전부 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을 받았어요. 볼트하고 사진 찍게 해줄게. 오늘 호텔비 낼래. 그래가지고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치킨집에 가가지고 볼트가 치킨을 좋아해요. 후라이드 치킨을 좋아해요. 그리고 막 인천에 내리자마자 뭐 후라이드 치킨 먹었다고 신문에 쫙 나가지고 너희 집 후라이드 치킨을 그 볼트한테 먹일 테니까 호텔비 하루비 낼래.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고 그러죠. 그 신문에 나면 막 완전 대박인데. 그러니까 막 서로 치킨 내려고 그러고 막, 야, 그것도 해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조선일보에서 볼터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볼터가 인터뷰를 안 하려고 하는 거라. 자기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인터뷰예요. 신문 인터뷰예요. 신문이고 방송 인터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하라 그러면 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그 담합이 됐어요. 담합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만약에 볼트하고 서면 인터뷰라도 성사시켜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사를 내주겠다. 그래서 좋다. 서면 인터뷰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은 IYF를 신문에다가 내줘라. 우리 IYF를 좀 신문에다가 내줘라. 해서 주간조선에 IYF를 아예 한 페이지를 내줬어요. 그리고 서면 인터뷰를 성사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박 목사님도 오시고 해서 이제 막 사진도 찍고, 목사님이 볼터 종아리를 조물락조물락 하면서 와, 이 다리를 어떻게 번개처럼 뛸 수 있나 그러시면서 막 칭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선수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도 한번 인도하고 복음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볼터가 100m에서 실격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때 200m에서는 금메달 땄는데 100m에서는 실격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00m에서 1등 한 사람이 브레이크라는 선수였는데, 그 사람이 그때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면서 IYF 홍보대사 해라하면서 위촉식도 하고 막 우리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접근도 못하는 볼터를 우리는 막 가까이에서 매일 만날 수 있고, 좀 실례되는 이야기지만 볼터가 영어를 잘 못해요. 자메이카 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자메이카 단기 갔다 온 애들이 자메이카 말로 통역을 해주니까 볼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메이카 음식을 우리 집에서 다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KBS2에서 우리 집 식당 사진 다 찍고 요리하는 거 다 찍고 방영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지금 사택이 TV에 나와요. 막 이랬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막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복음과 함께 사는 동안에 온갖 일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대구에서 그 세계의 새마을 운동 지도자 대회를 해서 그 행자부에서 세계 장관들을 초대해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세계 장관들이 다 온다 하니까 그 나라 단기들을 다 불렀어요. 대구시에 가가지고 어떤 장관님이 오시느냐 해서 데이터를 입수해가지고 그 나라 장관이 오는 단기들이 그 나라 국기하고 꽃다발하고 댄서하고 준비해가지고 호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장관들이 들어오면은 그 나라 댄서를 해주고 그 나라 말로 인사하고 꽃다발 주고 하니까 대구시 그 지도자 대회 관계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도 못 써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환영해주고, 우리는 민간단체잖아요. 개막식 하는 날 개막식장에 뒤에 자리가 3분의 1이 비었어요. 그래서 우리 단기 애들이 저 자리 비었는데 들어가면 안 되냐 하니까 명찰을 달고 들어가야 된대. 그럼 명찰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 거기서 명찰을 접수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명찰을 달고 단기들이 다 개막식 장소에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완전 프리티켓이에요. 그거는 모든 만찬장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게 그냥 명찰 정도가 아니고 식당 가서 밥 공짜 먹을 수 있고 총리 만찬 때도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고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할 수 있는 완전 프리티켓이에요. 단기들이 이거 차고 막 온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장관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스포트 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번에도 목사님 우간다 대통령 두 번 만나셨죠? 지난 5일날 만나신 것하고 합쳐가지고. 그리고 말라위 대통령 만나는 거나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 케냐에서 말라위 가셔가지고 대통령 만나고 다시 케냐로 돌아와야 케냐에서 저녁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만나는 시간에 제 시간에 못 가고 그리고 와야 될 장관들이 못 오고 그러면은 면담이 자꾸 딜레이 되고 그러면은 케냐에 집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대통령궁까지 그 도로를 경찰차가 완전히 에스코트를 그 해주면 엄청 쉬운 거죠. 그리고 미리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이 시간에는 교육부 장관이 와야 된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부 장관이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구가 딱딱딱딱딱 맞아서야 제 시간에 면담이 이루어지고 제 시간에 면담이 끝나고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케냐에 돌아와야 저녁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톱니바퀴가 맞아지는 것처럼 딱딱딱딱딱딱딱딱 맞아지는 걸 보면 야, 이거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못한다. 근데 민간인인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곳마다 그냥 대통령 만나.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일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빈틈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못하거든요. 그 말라위에 공항에서 내렸는데 목사님이 내렸는데 캄보이를 좀 해달라 하니까 그거를 며칠 전에 공문 띄워가지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 이게 캄보이가 돼서 쫙쫙쫙쫙 길이 열리지 지금 시간이 늦어서 안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상황이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근데 그게 우연히 한국의 그 월드캠프에 오신 청소년부 장관을 만났는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청소년부 장관이 그 경찰청장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도와달라 해서 바로 길이 열린 거예요. 막 이런저런 모든 사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경건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고매를 사랑했다는 거지. 고매를.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매를 하나님이 사랑했다. 고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 고멜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아들을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날이다. 이스라엘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그게 고멜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고멜을 보고 야, 네 맏아들, 오늘 네 맏아들의 날이야. 네 맏아들의 날이야. 너 같은 더러운 인간에게 하나님이 네 맏아들의 날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날을 주셨어. 그게 고멜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오늘은 너의 날이야. 너희의 날이야. 이 모든 삼라만상이 네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 진짜 그렇거든요. 모든 포커스가 이 교회를 향하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 교회를 향하여 있는 거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고멜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야 진짜 이런 고멜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날로 축복하시는구나. 이날은 내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부탁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날이구나. 야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츠려들지 말고 나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이 날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